성전에서 회당으로 구원으로 이르는 새로운 길.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했고 말라기서 에서드서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이 책들이 신약이 쓰여지는 당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씩 맞추어 보면은 유대 사회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였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계획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더라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배웠더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하자도 보이지 않던데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것이고 다니엘서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인가라고 의심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직접 보여주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일에는 서론격으로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으로 마치는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끝났죠. 성전이 무너진 시대인데 찬송으로 끝맺는 이 책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여전히 성전을 기억하면서 찬송으로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어질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누가복음은 우리를 성전이 아닌 회당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세요. 성전에서 회당으로 이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자체입니다. 그 회당은 원래 저희들이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에스더, 다니엘 세기 출판되던 시절 예수님보다 한 200년 전 누가복음이 쓰여진 때보다는 300년 전 시대에 이미 회당이 있었더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이 없는 곳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죠. 성전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수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리아입니다. 혹은 이집트에서 혹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즉 서울이 아닌 부산처럼 대구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해석하던 곳이 회당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새 시대의 무대라는 거예요. 성전이 원래 없었던 이방 땅 혹은 뭐 지방의 촌동네 같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구원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Jubilee입니다. 희년의 해입니다. 이 희년의 언어는 모든 멍에가 끊어지고 포로가 해방되는 자유, 그것도 보편적인 자유입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자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자유, 새로운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게 특별히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상대적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이에요. 특정 신분, 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구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신 예수님께서 책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죠. 오늘 사람들이 기다려온 뭐 장차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구원은, 메시아의 구원은 지금 여기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미래의 기다림 대신 그 미래가 현재가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리 시작된 현재적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항상 아, 이게 현재적 구원이구나, 현재 지금 성취되었구나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또 반응하십니다. 이방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세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에 살면서 온 나라가 가뭄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굶어 죽을 때인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살려주지요.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돈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더랬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인데, 즉 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는 등장해서 네가 장군이지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담궈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시켜가지고 말을 전달케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많이 났지만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고 나서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나았다라는 스토리.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는 시리아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베푼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옛적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은혜가 흘러간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싸늘합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동네 언덕 위에 데리고 와서 밀쳐 때리려고,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고? 어디서 이런 미친 소리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잔 위에 넘치도록 쏟아붓는 은혜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이죠. 이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반발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가 교인들이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수천만 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자기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울타리 말입니다. 복음의 근본, 복음은 overflowing, 흘러서 넘쳐간다라는 정의조차 모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랑과 포용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배제를 자신들의 교리로 삼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으로 옮겨진 이 장소의 이동 자체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구원은 성전의 경계를 넘어서 회당으로 그리고 이방까지 이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 프로젝트지요. 혹은 새로운 구원 프로그램입니다. 성전 제도와 율법 중심에서 벗어나 성령과 말씀을 통한 자유와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했죠.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혹은 여기서 지금 현재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장 먼저 거부하는 배제의 그 사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울타리를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흘러가더라는 교훈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제도가 흔들려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제의 문화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울타리를 깨고 나아가는 힘이요, 이방인까지 끌어안는 포용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그 날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스라엘의 소망,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 또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교회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선언하는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것을 오늘 본문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나 후기를 한번 적어봤어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한 셈이에요. 지난주에는 2장, 오늘 4장인데 예, 흐름이 있죠. 성전 파괴 이후에 독자들은 무엇을 주목했을까? 단순히 시간순의 사건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 없는 시대의 글이니까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어떤 밑그림을 그렸는지 저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서두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상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는 독자인데 성전이 지금 파괴되지 않았느냐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유대신앙의 중심이 붕괴된 이 시점에서 당신이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이 글을 썸으로써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 라면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예수 사건이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성탄절 스토리가 나와요. 곁들여서 세례요한의 출생 스토리도 나옵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있고 시므온 할아버지의 창가도 있고 천사의 창가가 있어요. Praise 창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전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노래들이에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며 새로운 질서의 예거와 제사, 할례, 정결 예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시대로서 역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밑그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방을 비추는 빛 역시 성전이라는 그림이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그 당시를 지금 공유하면서 글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역할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무대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전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기대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성전 제도가 여전히 무대인 것 같지만 글 속에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려고 머리를 뒤밀을 때 세례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전과 민족과 혈통 중심의 구원관념을 깨뜨려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데 왜 성전에서 안 받으세요? 그거 질문해 보셨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전은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족보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 줄 아세요? 족보는 본래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아담, 셋, 아브라함, 다윗왕.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버지 요셉, 머리 쭉쭉쭉 올라가서 다윗, 아브라함, 아담,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왜 이렇습니까? 인류 전체와의 보편적인 연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지고는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성전의 권위를 세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모든 무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세 번씩 시험 받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더라고요. 왜 성전 꼭대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권위에 기대어서 메시아성을 입증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그 상징적인 힘은 거부되고 성령과 말씀만이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글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오늘 선언하신 14절부터 30절 말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회당에서의 첫 설교,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전혀 새로운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었다. 오늘이라는 현재적 성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배제와 이방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울타리 너머로 우리의 복음은 확장이 되는구나. 성전의 기능은 종결되고 성령과 말씀 중심의 보편적 구원이 시작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서사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하셨고, 이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구원의 주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걸음걸이와 생각들을 파악하고 담아내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